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감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않으고 내 손에 다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지 아니할 분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대다 우리로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간코자 내게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 옷을 내게 버려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 그 아내가 자기께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함을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저녁에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저녁에 옥중 제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저녁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말 그 훌륭한 그라샤 합창단과 함께 이런 집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막 음악에 팍 빠져버리는데 이제 음악이 좀 깨어나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막 때렸어요. 근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때렸어요. 아버지가 내가 아들의 손에 죽겠구나 하는데 그 형이 와서 말렸는데 형하고 아버지가 둘이 해도 이 아이를 못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전화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한 300km 되는 거리를 차를 태워가 뒤에 태워가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아버지가 막 얼마나 두려운지 그 뒤에서 아들 곧 때릴 것 같아서 막 겁이 나 벌벌벌 떨면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 내려가게 하고 아들하고 이제 저희들 교회 며칠 있게 했어요.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아버지를 때렸어? 목사님, 저는요, 아버지 때리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면 나도 뭐냐면 미칠 것 같은 막 생각이 막 정신없, 그래, 내가 언제 때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들하고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너 이렇게 팔이 굽혀지는 게 좋아? 안 굽혀지는 게 좋아? 굽혀지는 게 좋지요. 그렇지. 팔은 굽혀져야 돼. 다리는 어때? 다리는 이렇게 막 꺾여지는 게 좋아? 안 꺾여지는 게 좋아? 꺾여지는 게 좋지요. 너 생각을 해봐. 만일에 네가 팔이 꺾여지지 않고 다리가 굽혀지지 않고 허리가 굽혀지지 않고 그렇게 사는 얼마나 병신이겠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너 택시를 탈 거며 어떻게 그러나 어떻게 밥은 어떻게 먹겠니? 팔이 굽혀져야지. 너 분명히 팔이 꺾여지는 게 좋고 꺾여지는 게 좋지. 예, 목사님. 사람이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고개도 숙일 수 있고 이거 얼마나 편리해. 허리도 굽힐 수 있고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굽힐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해. 근데 그 굽혀지지 않는 사람은 잘나고 도도한 사람이나 병신이야, 병신. 사람이 다리도 굽혀져야 하고 팔도 굽혀져야 하고 손가락도 굽혀져야 하고 목도 허리도 굽혀져야 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도 굽혀지고 꺾여지고 그렇게 해야 돼. 너 아버지가 너한테 잔소리 하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한 번도 마음을 꺾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빠쁘다. 그건 병신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왜 우리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줘? 그냥 잔소리만 해요. 그건 네가 들어야 돼.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요. 아이들을 클 때에 제일 쉬운 것부터 수돗물, 요즘 아끼지 않고 썼는데 수돗물 아끼는 것부터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야 막 수돗물 다 틀어놓고 막 흥칫만 있어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마음을 조절할 줄 모르는 거예요. 수돗물을 어떻게 해야 절약할 수 있는지, 화장지 어떻게 해야 절약할 수 있는지 그 생각하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야 돼요. 그럼 저희들이 어릴 때는 모든 게 모자랐어요. 연필이 없어서 깍지를 끼워가지고 조그만한 거까지 깎아서 뒤에 깍지 끼워 쓰고 지우개 없어서 고무신짝 떨어진 걸 호롱 그 석유 속에 오래 담가 놓으면은 한 이틀 담가 놓으면 고무가 석유를 먹어요. 끄집어내서 석유를 다 날리면 그게 지우개가 되는데, 물론 요즘 지우개처럼 깨끗하게 막 시커멓게 지워져도 그런 지우개를 쓰고, 모든 게 어려워서 가나 절약하는 법을 배웠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소비를 미덕으로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서 물질을 많이 소비함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물건을 많이 쓰고 소비하는 게 미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약하면서 옛날에 돈을 벌고 절약해서 땅을 사고 절약해서 밭을 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기계가 좋아져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땐 양말 한 걸에 신는 것 누님이 몇 날 며칠 떡에 실로 해서 씌워서 양말을 해주어서 양말을 신습니다. 미나리강에 썰매 타다가 빠져서 양말이 다 젖으면 그걸 말리다 양말을 태우면 그렇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양말 공장에 가면 가만히는 밤에도 밤낮으로 기계가 저 칙칙칙칙칙 저 딱 떨어지고 칙칙 그러니까 양말이 너무 흔한 거예요. 그럼 물건이 너무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쓰는 거예요. 마음껏. 그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엑셀을 마음껏 밟아야 할 줄도 알지만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출 줄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요즘 이제 마음의 세계가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가 되니까 그냥 흥청망청 마음껏 쓰다가 보니까 절제하는 방법을 전혀 마음을 끊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줄이고 절약하고 이런 마음을 전혀 배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전 세월호 그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서 막 가슴이 아픈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선장이 그 나갈 때 좀 탈출하라고 구명조 끼고 갑판 위로 올라오라고 그 버튼을 눌렀으면 아이들 구명조 끼고 갑판 위로 올라왔으면 저절로 배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뛰어내리기도 좋을 거예요. 그렇죠? 배가 서 있으면 뛰어내리기 어려울 건데 배가 기울어지게 뭐 뛰어내리고 바다에 구명조가 떠 있으면 다 건져주는데 그게 방송이 다 녹음이 돼서 지금 갑판 위로 올라와서 저 탈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승객들은 그 저 뭡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 위에 올라가서 탈출을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누르면 되는데 그걸 직원들이 잘못 누르고 그냥 갔다 오더라고요. 선장이 좀 배를 돌아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배가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배가 1시간 40분 동안 기울어지는데 배가 잠기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너희들 배가 기울어질 것 같다. 우선 갑판 위로 올라가야겠다.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좀 했더라면 갑판 위에 올라오면 사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요즘은 교사들이고 아이들이고 생각을 거의 안 해도 사는 그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에만 걸리지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기울면 또 이렇게 이러다 넘어지면 넘어지겠다 생각을 안 한 거죠. 그게
아쉬운 거예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번에 제가 뭐 자세히 신문을 보면은 막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요즘 너무 편하고 너무 쉽게 밥을 먹고 너무 쉽게 살고 쉽게 승용차를 사고 쉽게 아파트를 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욕망에만 끌려가지 생각하는 세계가 거의 죽어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인간 속에서 욕구가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쾌락이 일어나고 하고 싶은 게 막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손자들이 미국에 살지요. 이제 한국에 방학이 되면 오는데 와서 이야기를 해봐요. 이제 애들이 영어를 배워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내가 한마디 영어로 하면 씩 웃어요. 할아버지 발음이 좀 틀렸다 이거요. 제가 우리 손자들이 하는 발음을 몇 번을 연습해도 경상도 영어밖에 안 되고 애들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서 아주 어릴 때 쉽게 어렵지 않게 발음을 배워요. 저는 옛날에 낙동강변에 자랐어요. 낙동강 지류 감천강에 수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며느리가 수영선수입니다. 유명한 수영선수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이 바닷가에 우리 가족들이 다 수영을 했는데 내가 하는 수영이 폼이 안 되잖아요. 그냥 혼자서 막 해서 하니까. 며느리가 나를 보고 아버님 어디서 수영을 배우셨어요? 낙동강에서.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내 혼자. 그냥 며느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슈퍼비련 아파트 살 때 우리 아파트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을 해요. 수영 교수가 있어 강사가 있어요. 근데 한 달에 35만 원인데 그 수영 강사 나를 보고 수영 배라고 내가 갈 때마다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이 아까워서 안 배우고 옆에 가르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갖는 걸 했어요. 그래도 이게 잘 안 되죠. 또 늙으면 이게 뭐든지 잘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정부야 수영을 해요. 그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강사 가르치는 조금 이제 좀 잡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낙동강 수영이에요. 괜찮아요. 뭐 문제 안 돼요. 저는 아무 문제 안 돼요. 물에 빠져, 막 빠져도 잘 수영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릴 때, 아이들에게 자동차로 말하면 엑셀로 가서 막 밟아 나가는 것도 있지만 브레이크를 잡고 내 마음을 꺾고 내 마음을 자제하는 그런 훈련들을 조금씩 가르쳐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음껏 쓰는 거 말고 아주 쉽게 수돗물을 절약하는 방법. 그냥 손을 씻으면서 손을 씻다가 비누칠할 때는 수돗물 잠그고 손을 편찬 비벼 다 씻거나 다시 헹길 때 수돗물 다시 열고 그 작은 것 같지만 물도 뭐 다 털어놓는 게 아니라 적당히 털어놓고 그 수돗물을 아끼는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너 마음을 꺾어라 생각을 버려라 육신에 따라가지 마라. 너무 어려워요.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요. 제가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빠 인형 사주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지금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사탕을 다 사달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면 아빠 사탕, 아빠 아이스크림 그럴까? 아마 고등학교 다닐 컴퓨터를 사주세요. 자전거를 사주세요. 시계를 사주세요. 그러겠죠. 그럼 대학에 가면 아이들이 나한테 뭐랄까? 아빠 사탕, 아빠 아이스크림 그럴까요? 아빠 자동차를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라는 욕구를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따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아들이 요구하는 내가 안 들어주면 아들 우리 아빠는 목사라서 무능해. 돈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 됐으면 좋을 건데 그래서 난 어려워. 애들이 아빠 원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욕구를 크는 걸 다 키워놓고 내가 욕구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욕구를 절제하고 누르기 시작했어요.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를 따로 달라 하려고 해요. 신방은 우리 부부와 같이 가요. 아빠 나도 가요. 오늘은 이 집을 가니까 네가 따라가도 되겠다. 그 대신 너 가서 그 집에 아이들하고 조용히 잘 놀아야 돼. 예 아빠 그럴게요. 데려가요. 애들이 이제 그 집 아이들 잘 데리고 있고 우리 말씀 전할 때 잘 돕고 해요. 그 다음날 또 따라가려고 해요. 오늘은 여기 가겠다. 오늘은 안 돼.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 아빠 이 자식이 아빠가 안 된다 그랬는데 허리띠를 정말 자주 풀어요. 이 자식 방바닥 딱 아빠가 안 된다 했는데 예, 아빠 그럼 올 때 과자 사오세요. 양보라 물러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약을 먹이는 거나 맛있는 고기를 사 먹이는 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여러분 아이들을 훨씬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형님도 있죠. 물론 그 37장에 나오지만 또 보디발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도 있어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같이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남편 보디발이 나를 이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이 가정에 내가 제일 높으잖아요. 모든 걸 내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해서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마음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요셉을 볼 때 멋지게 생기고 같이 한번 잠을 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요셉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큰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 요셉이 저런 마음을 가졌구나. 나도 이제 다시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는 자기 마음속에 일하는 그 욕망을 정욕을 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 1, 2년 한 게 아니라 저는 50여 년 동안 복음을 위해 일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때 자세히 내 마음을 추적해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도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참아야 하는데 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막 내 소에서 열이 받아가 형제들에게 막 짜증을 내고 여러분 저는 지난 50년 동안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을 꺾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살았는데도 어떤 때 보면 내가 내 마음을 부인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막 짜증을 내고 불편하고 속이 상하고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마음을 꺾지 없는 아이들이 자라서 여학생들하고 데이트하고 싶은데 목사 아들이니까는 하면 안 돼.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한 졸업장을 갖고 와서 나한테 처음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내 마음을 꺾는 법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미국 유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 아들 친구들 전부 부잣집 아들들인 거예요. 주말 되면 스키를 타고 가요. 스키를 타러 가요. 스키장은 그 사람 사는 그 도시 가운데 아주 뭐 100km, 200km 떨어진 곳에 가기 때문에 한 시간 만에 갔다 올 수는 그런 거리가 안 되죠. 토요일 날 오후에 가서 토요일 주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은 교회에서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청소도 해야 하고 교회 일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키를 타러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스키 타러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 와서 막 너무 재미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아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목사 아들인데 교회 뉴욕에 교회 안에서 지나는데 스키 타러가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면 틀림없이 아버지 걱정할 건데 아들은 아예 스키를 타지도 않았어요. 제 아들이 군생활할 때 특전사에서 군생활했어요. 특전사의 참모장님이 별 하나인데 제 아들이 참으로 영어를 가르쳤어요. 야, 영구가, 너 골프 칠 줄 알아? 아, 저 골프 못 치면. 근데 골프 안 쳐봤어? 예, 골프 안 쳐봤어. 너 미국에서 살았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 골프를 안 쳐봤어? 예, 저 안 쳐봤습니다. 참모장님, 너 좀 특별하구나. 좋지요. 아이들이 토요일 날 스키를 타러 갔어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오더니 그 다음에 또 화요일 날 오고 토요일 갔다 수요일 날 오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미국에서는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명령을 못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공부해라 하는 건 명령이니까 공부해라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해요 공부하는 게 좋다 하고 안 하면 지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월요일 갔다 토요일 갔다가 월요일 오든 화요일 선생님 절대 간섭 안 해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 졸업장을 다 받았어요. 내 아들 친구는 뚜껑을 여니까 빈 졸업장이에요. 제 아들 안에 졸업장이 있는 그걸 받아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어릴 때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나이가 마흔이 넘었지만 지금도 제 아들 보고 얘 연구하면 예 아버지 예 아버지예요. 그게 열 살 이전에 가르치면 굉장히 쉬워요. 열 살 넘어가면 좀 어렵고요. 스무 살 넘어가면 더 아주 어렵고요. 서른 살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하고요. 마흔 살 넘어가면 자기 아무리 끈끈해도 마음이 굳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요. 자기 생각을 참작해보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원교도소에서 있으면서 재소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교도소 있는 사람 특색들이 뭐냐면은 자기 하고 싶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서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성경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친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세상의 어느 학문이나 세상의 어느 교육이나 어떤 지혜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큰 진리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갑니다. 왜 지옥을 갑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걸 못 끊어서. 저들이 아이와이프에 하면 아이와이프 군주수가 참가하는 학생들이 전부 적어도 22, 23살 많게는 서너 살 그렇게 되죠. 그 학생들이 이걸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새벽 5시에 깨워요. 항상 눈을 비비고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체조하고 난 뒤에 말씀 공부에 들어가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열흘 동안 공부해야 할 걸 3일에 압축해서 배우는 거 그래 알고 불평하지 말고 배우세요. 이제 대학생들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학생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자기 하고 싶은 욕구를 꺾을 줄 알고 자기 하고 싶은 생각을 꺾을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때론 친구에게 내 마음을 넘겨주고 내가 싫지만 친구의 마음을 따라가주고 때로 남을 위해 희생하고 그러면서 이 학생들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전해져요. 정신병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신병자 특색이 자기 생각하고 남의 생각 사이에서 남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계속 자기 주장만 막하게 하면 정신병자 돼가거나 정신병자거나 앞으로 정신병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계속 이끌받기 때문에 날마다 정신이 약해져요. 내 속에 이런 내 생각을 꺾고 나를 자제하고
나를 가라앉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대담해지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봤어요. 이 청년 착실하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 말하는 게 상당히 지혜로워. 생각이 굉장히 주민의 마음이 앞서 있어. 그래서 요셉에게 가정일을 하나하나 맡기는데, 요셉 맡기는 요셉이 생각이 주민하고 지혜롭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안 될 일인데 요셉이 하는 건 되는 거예요. 포디발의 생각에, 야, 이번에 저 일은 어느 누구도 못할 건데 전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신 거야. 우리가 여기다가 밀을 심으면 우리가 심은 밀이 착대가 풍년이 되고, 배추를 심으면 우리가 뭘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이 청년은 그냥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돕고 있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든 일에 함께 하시네. 보디발은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참 안 됐죠. 보디발이 그 사실을 발견했다면, 요셉 많이 바빠? 아, 예, 주인님 괜찮습니다. 앉아봐. 예. 차 한잔 같이 하자. 예. 너는 말이야, 네가 하는 건 네가 재주만 있거나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건 안 될 것도 네가 하면 되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맞지? 요셉아, 난 아직 너처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는 처음 봤어. 너 나에게, 너 우리 집 종이잖아. 이거 좀 가르쳐 줄 수 없어? 어떻게 너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었니? 어떻게 하나님 하면,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니? 너는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내가 그걸 보면 제가 한번 우리 형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단기 순결하고 왔어요. 이제 12월 달에 올라오 그러는데 형이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언제 한국 오냐? 형 왜? 내가 12월 25일 날 결혼을 한다. 청첩장 다 돌리고 했는데 내가 너 외에 누가 있노? 형제랑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 좀 일찍 와서 너 내 결혼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좀 일찍 올래? 형 갈게.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야, 너 박영재, 너 지난 1년 동안 수고했는데 내가 크리스마스를 너하고 꼭 같이 보내고 싶다. 너 여기서 남아공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가라. 그랬어. 형제, 아, 나 형님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결혼식,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형님 결혼식이 있어서, 저 먼저 가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에 그 목사님이 부모님도 못할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 줬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부탁인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목사님 전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떠난 입장에서. 그래서 목사님, 예, 그 크리스마스 지나고 가지요. 그랬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형님 결혼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에 가면 좋은데 그 이야기하면 목사님 가라 그럴 거야. 그렇지만 목사님이 나에게 처음으로 하신 부탁이 마지막 부탁인데 내가 지난 1년도 목사님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이유를 달고 목사님 말씀을 거절하기엔 난 너무 싫어.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왜? 미안한 일이 생겼어. 뭔데? 목사님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가라고 하셔. 웬만하면 다 목사님 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모님도 못할 그런 사는 목사님 나에게 하셨어. 나 형 결혼한다는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가라고 하실 거야. 그렇지만 나 목사님 마음 거스리고 싶지 않아. 형, 나 결혼식에 못 가겠어. 나 크리스마스 지나고 갈게. 미안해. 야, 너는 하나님 믿어도 항상 그렇게 믿으니까 너 문제야. 야, 하나밖에 없는 형 결혼한다는데 너 꼭 그래야 해. 형, 미안해. 난 우리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너무 잘하셨고 내가 인간 되도록 나를 붙들어 건데 나 목사님 말씀 어기고 싶지 않아. 형 미안해. 나 목사님 말씀 따를 거야. 알았어. 그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형이 동생을 기다려 12월 25일하고 1월 1일 날 결혼하기로 했어요. 형이 전화로 왔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만 하고 빨리 와. 어, 내가 크리스마스 지나면 그 다음에 언제든지 갈게. 그래. 내 결혼식 1월 1일로 미뤘다. 형 청첩장 다 돌렸다. 그래, 그러시면 난 네가 필요해. 꼭 와, 그 대신에. 어, 형 꼭 갈게. 그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한국에 도착을. 형을 보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공항에 형이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탔어요. 형한테 얼굴을 못 대하겠는 거예요. 미안해서. 형이 운전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전 안 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믿는 하나님은 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딱 쳐다보니까. 야, 동생아, 참 고맙다.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난 너 아니었으면 죽었어. 아, 왜? 내가 12월 25일 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푸켓으로 가기로 했었어. 호텔을 다 예약해놓고 그날 저녁에 푸켓에서 지내기로 했어. 너 아다시피 쓰나미가 와서 그곳에 다 그 안에 사람 다 죽었어. 난 너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난 네가 믿는 하나님 난 믿지 않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아. 야, 동생아,
네가 나를 살려주신 거야, 준 거야. 너 교회 목사님이 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하가를 갔겠어? 나를 살리려고 하신 거야. 난 그걸 잘 몰랐었어. 이 동생이 막 가슴이 뜨.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난 50년 동안 구원받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는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큰 거라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의 욕구를 따라서, 자기 마음의 욕구를 끊지 못해서, 자기 원하는 원함을 막지 못해서 막 끌려 들어가. 보디발의 처가 이래서 안 되는 거 알지만, 이래서 안 되는 거 알지만, 난 요셉과 한번 지내보고 싶다. 요셉과 한번 자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막 끌어오르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악한 걸 발견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 망하는 걸 알고, 마음을 꺾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야. 그야 꺾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 번도 마음을 꺾어보지 않는 사람이 귀하게 자라서 보디발의 아내가 된 그 여자가 얼굴도 예뻐 남들에게 정말 칭찬도 받고 존경받기도 잘하는 그 여자가 언제 한번 자기 마음을 꺾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남편이 아닌 여태까지 동침하는 게 안 되는 거 알지만 자기 마음이 원하니까 안 되는 거 알지만 자기 마음을 못 꺾으네. 그래 끌려가고 있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 정말 좋은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 하나 끊지 못해서 죄악 속에 빠지고 비참해지고 어려워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다 실패하게 해줘. 그 나는 실패한 줄도 몰랐어. 난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잘한 줄 알았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이 일 계획할 때 이래이래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이 일 하려고 했는데 이래이래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이래면 이래 실패했고, 그걸 하나 보여줘. 아, 나는 바보구나.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거 전부 다 실패했네. 그럼 난 잘난 줄 알았고, 그래서 난 착한 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악한 인간인데. 정확하게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을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 내 생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꺾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따라가면, 내 원한대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1962년 그때부터 나는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망해. 내 생각은 삐뚤어졌어.
난 잘하지 못해. 난 악해. 난 더러워. 나는 추해. 그래서 그렇다고 내 육신의 생각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아들이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 하지 마! 한 번도 끊어보는 사람이 적이 없는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왜 어떻게 그걸 그만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가르쳐줍니다. 네가 왜 컴퓨터 게임을 못 끊는지 알아. 너는 어릴 때 네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왔어. 네가 대통령이 되든 네 마음대로만 안 돼. 때로 네 마음을 꺾어야 할 때가 있어. 네가 옳은 거지만 네 생각은 버려야 할 때가 필요하고 네가 옳고 네 아내가 틀린 것 같아도 아내 말을 들어야 할 필요도 있어. 그리고 네가 옳고 아내가 틀린 것 같아도 아내를 따라가야 할 필요도 있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사는 네 생각대로만 절대 되어지지 않아. 그래서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는 법을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젊은 대학생들은요, 그러면 금방 변해요.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가서 캠프를 했습니다. 브룬디에서 하고 탄자니아에서 하고 인도에서 대학 총장님들하고 거의 관계된 분들 한 19명 정도 왔어요. 저하고 같이 좀 지내면서 시간들을 가졌는데 태국 월드캠프를 하면서 캠프하는 중간에 학생들이 변하는 거예요. 총장들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첫째 시간에 학생 태도하고 둘째 시간에 학생 태도가 다른 거예요. 둘째 시간에 학생 태도와 셋째 시간에 학생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마인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저들 교회에 87 나신 할아버지가 한 분 오셨어요. 6.25 사변 때 무슨 훈장을 받으셔도 훈장 달린 그 모자를 쓰고 87살 나신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내가 학교 앞에서 솜사탕 장사랍니다. 11년 전에 체조경기장에서 잠실체육관 어딘지 잠실체육관에서 집회하는데 박옥순호 집회에 왔대요. 이분은 교회를 다녔지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는 교회가 없어서 막 갈등을 했다고. 목사님께 물어보면 회개하라 그러고 뭐 충성하라 그러고 십일조 많이 내라 그러고 선한 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는지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집회와 죄사함에 대한 아 여기는 죄사함을 가르쳐주네. 나가는 입구에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1근, 2근, 3근을, 3근을 샀어요. 지난 11년 동안 그 책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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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었어요. 이젠 책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제 표지에다가 이 커버를 이제 뭐냐, 비닐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딱 그 할아버지 그 수선한 방을 수선했더라고요. 오늘 책을 세면 딱 내놓는 거예요. 11년 동안 이분은 이 책만 읽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대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죄사함을 받으시면 너무 기뻐하셨어요. 87살 아주 저보다 더 건강해요. 어떻게 건강하시냐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건강해야지요. 막 고래고래 소리치시면서 한국교회 내가 다 가봤는데 회개하라는 소리 나고 11조 내고 선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죄를 사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책을 읽고 막 죄다 뭐 그렇게 감격해 하시는 너무너무 감격해 하시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이분은 지난 11년 동안 제삶 거듭난 비밀 매일 그것만 읽어요. 솜사탕 장사를 해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 되면 다 솜사탕 사러 왔다가 이제 수업시간 들어가면 그때 또 제삶 읽어요.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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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동안 읽었으니까 몇 번을 읽었겠습니까? 쉬지 않고 읽는데 수백 번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 여기에서 내 죄가 사해졌고 그래 당신이 가졌던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를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보디반의 아내는 당신 속에 있는 자신 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을 지워버리고 요셉이 가진 그 마음, 요셉은 친실한 마음, 당신의 남편이 모든 걸 내게 금치 않아도 금한 건 당신뿐이라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가 됨이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여호와께 범하리까? 그 이야기 들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저 사람 정말 마음까지 바르고 참 좋은 마음. 야, 요셉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냐? 너도 젊은 사람인데 이성적인 마음이 안 걸리냐? 넌 네 가진 그 마음 너무 놀랍다.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요셉 나에게 그걸 나도 너처럼 좀 되게 해줘라.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했다면 네, 사모님 앉으십시오. 제가 성경책 가져올게요.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배웠으면,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얻었으면 그 여자나 그 남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남편은 요셉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딱 끊고 요셉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난 지금까지 사업에 일을 해보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너는 모세사에 하나님 함께 하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너처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 이야기 좀 해줘봐. 그러면 나도 행복해질 것 같아. 보디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너를 유혹해서 미안해. 넌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셉 나 이제 너에게 그런 마음 안 가질게. 그 대신 너 나에게 네 가진 마음을 좀 줘봐. 나도 너처럼 그 맑은 마음을 갖고 싶어. 나도 너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 나도 너처럼 정말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너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야, 그걸 나에게 가르쳐줘. 나에게 말해줘. 그건 할 수가 있지. 네가 나와 동침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안 되지만 그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요셉아, 나에게 그걸 가르쳐줘. 나 그거 배우고 싶어. 1년 전에 제덕의 심철 장로님, 그 장로님 장인어른이 있으셨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저보다 12살 많으신데요. 저희 형님이 저보다 12살 많거든요. 형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은 꼭 형님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꼴로 저희들 교회에 와요. 자주 안 오고 말씀도 나눠버렸어요. 이 어른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 몸에 가득 퍼진 거예요. 다른 사람 암을 퍼지면 나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네, 안 되겠구나. 야, 어느 병원이 잘 고치는지 알아봐라. 뭐 좋은 의사가 누군지 알아봐라. 무슨 약이 좋다 그러냐. 그렇게 할 텐데 이 어른이 암이라는 얘기 듣고 딱 사위보고 심서방. 야, 장인 어른, 내가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말 안 했는데 나 사실 구원 안 받았어. 제가 구원 받았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내가 확실치 않았거든. 근데 너도 체면 때문에 말 못했어. 내가 지금 죽어가는 이 마당에 나 이제 나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좋은데 구원을 받아야 돼. 빨리 박 목사님께 전화해봐. 나 가면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여론이 두 따님의 손을 부축을 받아가지고 제 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이랍니다. 내가 곧 죽을 텐데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한 가지, 나 구원받고 죽게 해주십시오. 나 제사 안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 나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아직 태어나서 자기 영혼에 대해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처음 봤어요. 그날 만사를 지켜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생각이 일어난지, 그 생각을 따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사시다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은 아이와이프 월드캠프를 하는 중에 1주차를 마치고 서울 강남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저희들 교회 9분의 장관님이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탄자니아에서 오신 여자 장관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보, 문화, 청소년, 체육, 네 개 장관을 겸임한 탄자니아 대통령 신임이 받는 가장 파워 있는 장관입니다. 그 장관이 동서울교회 김계수 장로님 집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수행원 보고 박옥수 목사님 교회가 여기서 뭐냐? 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주일날 예배에 오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 박 목사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예, 장관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2시쯤 시간이 되겠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냥 기다리죠. 2시에 그 장관님이 배냉 장관님하고 단장 두 분이 4층 집무실에 그 수행원들하고 8, 9명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제 몸이 많이 안 좋은데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장관님. 먼저 말씀을 좀 전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쭉 전했어요. 내가 누구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전했는데 한참 말씀을 들으시고 옆에 배냉 장관 막 쿡쿡 찌르더니 노트를 꺼내 찢더니 주면 빨리 적으라고 그래 막. 그 장관은 얼뜩이나 막 적고 막 그러더라고. 한 2시간 동안 마세 구원을 받으셨어. 장관님이 저를 너무 위해 주시는 거예요. 꼭 제 여동생 같아요. 제 여동생이 없는데 너무 잘. 이번 7월 19일 날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꼭 와야 한다고 막 신신당부를 한 제가 결혼식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피아노를 하나 사가지고 배로 보냈어요. 딸 결혼 선물이라고. 중고인데 새 거 못 사고 깨끗한 중고 새 거 같은 중고 배로 붙였어요. 그 대신 제가 못 간다고 결혼식 선물로 딸에게 탄자니아는 피아노 막 제가 그 형제 120만 원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뭐 제일 좋은 선물이 될 거. 그 집에 가정에 피아노 있는 집 탄자니아 한 집도 없을 거니까요. 그분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일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어요. 자동차 엔진 고장나면 엔진 바꿔주는 회사도 있고 타이어 터지면 타이어 바꿔주는 회사도 있는데 그리고 뭐 복사기에 잉크 갈아주는 회사도 있고 한데 마음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 딱 와서 아이고 마음에 불평이 많네요. 불평 안 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데 320만 원만 내세요. 한편은 매일 기뻐하며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왜 당신은 아내를 늘 의심합니까? 이거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를 믿고 살면 행복할 건데 아내를 의심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 밤낮 싸우지요. 그래서 텔레비전 깬 것만 해도 몇 백만 원씩 깼을 건데 130만 원이면 아내 믿는 마음이니까 내고 마음 바꿔가세요. 나는 막 짜증이 나고요. 나는 성미가 급하고요. 나는 막 변덕이 심하고 예예 괜찮아서 보십시오. 변덕 없는 마음 그럼 80만 원만 됩니다. 보세요. 바꿔드릴게요.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5분 실험해보고 조문 가져가고 아, 그럼 내놔도 됩니다. 아, 예 목사님 이 마음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돈도 안 받고 무료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드립니다.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이 좋은 줄 알고 자기 마음이 아까워서 여러분 마음을 빼내야 예수님 마음을 넣는데,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넣으면 많은 사랑스러워지고요, 기뻐지고요, 행복해지고요, 즐거워지고요, 믿어지고 항상 기쁨 속에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두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고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지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이런 악한 마음이 비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싶습니까?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 버리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